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그리스와 유럽 국가들이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 금융에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들 간 17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는 국가부도 사태를 막는 데 절실히 필요한 약 1000억 달러의 추가 구제 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개혁안에 동의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새로운 합의에 엄격한 조건들이 담겨 있지만 그리스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 유럽의 일원으로 머물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오는 15일까지 그리스 의회가 세금과 연금 개혁을 포함하는 이번 합의를 승인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또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머지 18개국에 임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서방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협상 대표들은 오늘 18개월에 걸친 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 당국자들은 어제 양측이 복잡한 합의문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7개 협상 당사국 외무장관들이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 모두 모일 예정입니다. 이란의 핵개발을 중단하기 위한 이번 협상은 지금까지 이미 몇 차례 합의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어제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무함마드 사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기자들에게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파라과이 방문을 끝으로 일주일간의 남미 순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의 빈민촌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파라과이 강변의 홍수 취약 지역에 합판과 철제로 만든 무허가 판잣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곳에 15,000명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과 노동 환경을 위해 단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남미 3국 순방 중 불공정한 세계 자본 구조를 비판하면서 부유층과 빈곤층이 지구 자원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100여 명의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구금 또는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 변호사 단체는 오늘 18개 성에서 심문을 받기 위해 소환된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1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이들 가운데 적어도 22명은 현재도 구금돼 있으며 여기에는 저명한 인권 변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중국의 첫 여성 인권 변호사로 명성을 얻은 왕유 변호사가 경찰에 연행된 뒤 행방불명됐습니다. 왕 변호사는 최근 수년간 위그루족 출신 경제학자인 이람토티 교수와 세간의 이목을 끌던 여성 인권운동가 차오 슌리 씨를 변호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왕 변호사의 행방불명과 관련해 중국 전역에서 100여 명의 인권 변호사들이 항의 공개서한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 뒤 이 서명에 참여한 인권 변호사들 중 일부를 연행했습니다. 홍콩의 인권 변호사 출신 한 국회의원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법조계에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며 이 같은 대대적인 단속에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서부 안바르주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작전에 이라크 군뿐 아니라 시아파와 순위파 민병대도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ISIL이 지난 5월 라마디를 장악한 이래 안바르주 탈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한편 라마디에서는 어제 대규모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29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빅토르 폰타 총리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루마니아 검찰은 폰타 총리가 지난 2007년과 2008년 변호사로 일하던 중 저지른 탈세와 돈세탁, 권력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폰타 총리의 개인 자산을 일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폰타 총리는 기소 처분과 함께 자산이 동결된 루마니아의 첫 현직 총리가 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요즘 북한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좀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쌀 가격이나 기름, 고기 가격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지역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북한의 장마당 물가를 보니까 평양이나 신의주에서는 쌀 1kg이 한 5,100원 정도인데 해산에서는 한 400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달러 가치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돼지고기는 평양에서는 1kg을 사려면은 13,500원 정도를 줘야 하는데 신의주에서는 그리고 해산에서는 500원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요? 네, 경제 체제는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서 100달러로 상품을 가장 많이 살 수 없는 곳이요. 바로 저희 방송국이 있는 워싱턴 DC고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자주 가는 하와이, 또 미국의 최대 관광도시 뉴욕, 뉴저지, 또 캘리포니아주라고 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물가가 또 비싸다는 얘기인데요. 같은 나라인데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더라고요. 100달러를 주고 캘리포니아에 가면 100달러로 89달러 정도밖에 살 수 없지만 오하이오주에서는 112달러 어치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100달러의 실질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이요. 미남부 미시시피주인데요. 서부 캘리포니아와 비교를 하면 25달러씩이나 차이가 납니다. 참 이걸 보면 미국의 주별 화폐 가치의 차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20도에서 3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22도에서 33도.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구름 많겠고 21도에서 3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볼까요? The Arkis가 부릅니다. Sugar Sugar 골라봤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공화당 정치인들이 멕시코 이민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달에 발생한 흑인교회 총격 사건의 용의자 딜런 로프가 총기 규제법의 허점 때문에 총을 살 수 있었다는 소식이 드러났다는 소식, 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주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면은요, 성공한 기업인이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네.
지난달 16일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해서 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를 가장 강하게 비난한 사람은 이 또 다른 공화당 경선 주자인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었는데요. CNN 방송에 출연한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과 히스패닉 사회의 장르에 있어서 wrecking ball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wrecking ball이라면 건물을 부술 때 크레인에 매달아서 사용하는 커다란 쇠공을 말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레이엄 의원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히스패닉 주민을 좀 더 잘 대해야 한다면서 히스패닉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악의적인 발언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서 패할 것이고 패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2년 전에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과 함께 1,100만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레이엄 의원이 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정치인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어제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이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이민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후보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 후보 대부분은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후보와 생각이 다르고요. 자신도 그 트럼프 후보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트럼프 후보가 틀렸다면서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휠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를 지낸 칼리 피오리나 후보는 국경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라면서 이 트럼프 후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 안에서 이렇게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길 바라는 이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이민자 비하 발언이 나온 이후 오히려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최근 로이터통신과 시장조사기 관 입소스가 시행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이 트럼프 후보는 15.8% 지지율을 보이면서 16.1%를 얻은 부시 후보의 뒤를 바짝 쫓았고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제프시 후보를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지난 토요일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서 대규모 유세를 벌였는데요. 이민자 비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면서 이 침묵하는 다수가 돌아왔다. 우리가 미국을 다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트럼프 후보가 이 막말 파문으로 주목을 끌고 있긴 합니다만 이 트럼프 후보 말고도 공화당 경선 주자들이 상당히 많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 부시 후보를 포함해서 14명에 이르렀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는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공화당 경선 후보가 모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오늘 오후에 위스콘신주 워케사에서 공식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2일에 미국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논란 많았던 남부연합기가 철거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된 남부연합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콜롬비아에 있는 주청사 인근에 걸려있던 겁니다. 지난달 17일 20대 백인 청년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살해했는데요.
네.
이 사건이 벌어진 뒤 미국에서 이 남부연합기 철거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의 첫 포성이 울린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이 당시 노예제도 유지를 원하는 남부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남부연합기를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이 불편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네, 이 흑인교회 총격사건의 용의자인 딜런 로프가요. 남부연합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남부연합기를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지난주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남부연합기 철거안을 승인하면서 그 문제의 깃발이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큰 논란을 가져온 용의자 딜런 로프가 뭐 사실은 총을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하려면 1994년에 제정된 브래디 총기 규제법에 따라서 신원 조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예.
이 전과자나 불법 마약 사용자, 정신질환자 등은 총기를 살 수 없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로프는 앞서 마약 소지 사실을 경찰에 인정한 일이 있어서 총을 살 수가 없는 처지였는데요.
네.
하지만 신원 조회 과정이 허술해서 로프가 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신원 조회 과정에 어떤 허점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 따르면 로프는 지난 4월에 처음 총을 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 로프가 총을 사려고 한 총기 판매점은 이 브래디 법에 따라서 FBI에 그 로프에게 총을 팔아도 되는지 문의했고요. 이 당시 FBI는 로프가 체포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 총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현행 법 아래서 FBI는 총기 판매를 금한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이 사흘 안에 회답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판매점 재량에 따라서 총기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보통 대형 총기 판매점은 총기 사고 가능성을 우려해서 FBI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총기를 판매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작은 판매점의 경우에는 사흘이 지나도록 FBI 답을 듣지 못하면 이 총기를 판매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프가 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FBI가 사흘이 지나도록 왜 답을 주지 않은 걸까요?
네, 로프에 대한 신원 조회를 의뢰받은 FBI 직원은 로프가 올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지만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현재 연방 법 아래서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총기를 사지 못하게 금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원이 경찰 보고서 기록을 추가로 찾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공문을 잘못 보냈다는 겁니다.
네.
이 로프가 체포 당시에 마약 소지 사실을 시인했다는 경찰 보고서만 봤어도 이 총기를 사지 못하게 금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예.
또 이 직원이 현지 검찰에도 문의를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기 규제법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경찰이나 일선 관계자들이 이를 제때 제대로 처리 못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미 FBI 국장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난데 매우 화가 난다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FBI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자 의회에서 또다시 총기 규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FBI 신원 조회가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총을 판매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을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찰스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관료적인 실수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를 불필요한 총기 규제 강화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연방의회에서요. 낙제 학생 방지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네.
2002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제정된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은요. 모든 학생이 영어 독해와 수학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도 능숙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네, 네.
그런데 그 숙달된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또 주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에서는 웬만큼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학생이 뉴욕주에 가면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다른 식으로 설명드리자면 한 주에서 4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학생이 다른 주에 가면 7학년 내지 8학년 수준이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지난주에 나온 연방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주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대부분 주들의 기준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비교한 건지 보고서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에서는 미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가늠하기 위해서 이 정기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예.
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4학년과 8학년, 12학년 학생들 가운데 각 주별로 그 표본 대상을 선정해서 시험을 보는데요. 이 시험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약자로 NAE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시험 결과가 뭐 흔히 국가 학업 성적표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지난 2013년에 4학년과 8학년을 대상으로 치른 영어 독해와 수학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네.
이 단순히 NAEP 시험 결과를 분석한 게 아니고요. 같은 해에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시험의 기준 점수를 NAEP 점수로 환산해서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각 주에서 이 점수 이상이면 뭐 평균이다 또는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등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수를 전국 시험인 NAEP 점수로 환산해 봤다는 거죠.
예. 각 주마다 시험 문제나 또 방식이 다를 텐데요. 어떤 식으로 점수를 환산한 건지 궁금하네요.
네,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주 자체 시험에서 기준 점수를 받은 이상이 60%에 달했다고 하면요. NAEP 시험에서 버지니아 학생 60%가 받은 점수가 몇 점 이상이었는지 찾아봤다는 겁니다. 4학년 학생이 500점 만점인 NAEP 영어 독해 시험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238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요. 이 시험에서 208점 이하면 평균 이하 성적으로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조지아주의 경우 NAEP 환산 점수로 167점만 받으면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받았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뉴욕주의 경우는 우수 등급 기준이 243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주와 조지아주의 등급 기준에 76점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각 주별로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네, 뉴욕주가 유일하게 그 읽기와 수학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위스콘신과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주 등도 이 잘한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엘라바마와 조지아, 아이다호주는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수학 점수는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어의 경우 잘하는 주는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못하는 주는 점수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주별로 기준점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낙제 학생 방지법에 따르면 각 주에서 치르는 표준고사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내면 이 해당 학교와 교육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깎이는 등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각 주가 기준 점수를 계속 낮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차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네, 전문가들은 학업 성적이 뒤떨어지는 주들이 학생 평가 기준이나 교과 과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취도가 낮은 주에서는 기준 주의 점수를 그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예.
이 목표가 낮으면 그보다 높은 성적을 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미국에서는 지난 7월 4일 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이 테러를 걱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2001년 이 9.11 테러 사건, 또 2013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탄 테러 같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이런 기념일이나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있게 되면은 혹시나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은데요.
네.
예, 다행히 올 독립기념일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숨은 공신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FBI가 이번 독립기념일을 겨냥한 테러 계획을 사전에 막았다고 하죠.
네.
덕분에 미국인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이 미국의 생일, 독립기념일을 즐길 수 있었던 건데요. 이게 바로 FBI의 역할 가운데 하나죠.
예, 맞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의 정식 명칭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인데요. 하지만 영문 앞글자를 딴 FBI라는 명칭이 우리들에게는 더 친숙하죠.
네.
예, FBI는 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수사기관으로서 이 모든 범죄수사와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으로 치자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업무를 합친 기관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앙정보국 CIA하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CIA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CIA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바, 그러니까 해외 정보를 입수하고 또 수집하는 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FBI는 이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범죄 수사와 정보 수집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내 수사를 우선으로 하지만 이 범죄가 점점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도 지부가 있고요.
네.
한국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네.
예, 또 해외에 있는 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과의 협력 업무를 하는 전담반들이 있어서 이 국제적인 공조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끔 CIA와 영역 문제로 마찰음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주마다 각기 사법당국이 있으니까요. 각 주가 알아서 법 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요?
예, 이 FBI는 이 미국 사회와 안보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든지 주정부 권한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이 대형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지난 4월에 이 동부 볼티모어시에서 흑인 폭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연방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죠.
예.
예, 또 최근에 이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저지른 무차별 흑인 교회의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FBI는 모든 법 집행기관의 가장 위에 있는 연방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독립적인 수사권도 보장하고 있습니까?
예, FBI 수사는 의회나 대통령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FBI 국장은 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되고요. 임기는 최고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FBI 국장은 제임스 코미 국장으로 지난 2013년에 임명돼서 FBI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FBI가 관할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현재 FBI가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는 건 크게 아홉 가지 분야인데요.
네.
예. 국내외 테러 공격과 외국의 첩보 간첩 행위, 사이버 범죄, 대량 살상 무기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거고요. 또 모든 공공부패, 조직범죄, 경제범죄, 폭력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보호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 시민권과 관련된 범죄일 경우 증오범죄나 인신매매 같은 게 있고요. 경제범죄의 경우도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융자, 은행사기, 반독점법 위반 행위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범죄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을 하려면 직원 수도 엄청나게 많겠네요.
예, 2014년 10월 말 현재 직원 수가 3만 5천 명이 넘는데요. 여기에는 특수요원과 정보분석가, 언어요원 같은 특수 지원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네.
예,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요. 전국 대도시에 56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또 그보다 적은 도시나 마을에는 레지던트 에이전시라고 부르는 좀 더 작은 사무소가 있는데요. 이게 또 약 36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FBI의 2014 회계연도 예산은 8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연방수사국 FBI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연방수사국이 세워진 게 얼마나 되나요?
예, FBI가 설립된 건 1908년 7월 26일입니다. 예,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보나파르트 장관이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고 약 30명의 요원들을 뽑아서 일하게 한 건데요. 네. 예, 이때는 수사국 BOI, Bureau of Investigation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수사부 DOI라는 이름을 거쳐서 1935년에 오늘날처럼 법무부 산하의 독립기구로 FBI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네, 이 FBI 역사를 말할 때 존 에드거 후버 국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후버 국장은 1924년에 국장에 임명돼서 1972년 77살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48년 동안이나 재임을 했으니까 FBI와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네.
예, 현재 FBI의 모토 추구하는 바가 충성과 용기, 성실인데요. 이 후보 국장 시절인 1935년에 기관의 이름을 DOI에서 FBI로 바꿀 때 한 직원의 제안으로 FBI 이름과 똑같이 맞춰서 충성의 fidelity, 용기, brave 그리고 성실, integrity, FBI를 모토로 삼았습니다.
네.
예, 이 세 가지 모토는 오늘날에도 이 FBI 수사관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수사국 본부 건물 이름도요, 에드거 후버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후버 국장이 공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물이기도 하죠.
예, 후버 국장은 48년 동안 FBI 수장으로 있으면서 FBI를 전문적인 국내 최대 범죄 전담부서로 키우고 또 지문수사를 비롯해서 현대의 경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FBI의 초석을 쌓은 인물입니다.
네.
예, 오늘날 FBI 하면 떠올려지는 이 견고하고 강한 이미지는 거의 다 이 후보 국장 시절에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하지만 후보 국장은 이 비밀스러운 정보를 무기로 점점 그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릴 권력자로 군림하게 됐습니다. 이 후보 국장은 특히 사망할 때까지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활동들 가운데는 불법 도청과 가택 침입 등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불법 행동이 많아서 굵직굵직한 소송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이 후버 전 국장이 사망한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요즘 FBI도 비슷한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예, 2001년에 9.11 테러를 겪은 후에 이 FBI는 사전에 테러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네.
예, 이후에 이 FBI는 대테러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전에 테러 업무를 적발하고 또 잠재적 테러 분자들의 행동을 추적하면서 이 불법 도청이나 감청 행위가 수시로 이루어졌다 왔다는 비난 또한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FBI가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현대 FBI의 고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지났습니다. 아,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 위더스의 Lean on Me 골라봤습니다.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Religious Freedom, 종교의 자유 알아봤죠?
네. 미국은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데요. 어떤 종교를 믿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요. 이 종교가 없는 사람도 누구나 똑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 17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S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보죠.
S is for the Senate.
네, the Senate. 상원이란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the Senate, 상원하고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 이렇게 상하 양원제로 돼 있는데요. 상원은 하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임기라든가 의원수, 권한 등에서 하원과는 많이 다른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연방의회 상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은 각 주의 주민이 선출한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각 상원의원은 한 표씩 투표권을 가진다. 연방 상원의원은 취임할 때 나이가 만 30살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이 된 지 9년이 넘어야 하며 선거 당시 출마하는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 그러니까 입법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원 소속 역사학자 매트 워스뉴스키 박사는 상원과 하원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헌법 제1조에 함께 나오긴 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have a colleague who likes to say that the Congress exists on paper only in the Constitution.
제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의회는 헌법 제1조에서만 하나로 존재한다. 실제로 상원과 하원은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헌법상 상원과 하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기입니다.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인 반면에 하원의원은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선출되죠. 임명직이 아닙니다. 상원에서는 공석이 생길 경우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지만 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원의원이 사임하거나 사망해서 공석이 생기더라도 꼭 특별선거를 실시해서 후임을 뽑아야 하죠. 또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뽑지만 상원의원은 각 주당 두 명씩입니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기와 의원 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로 뽑기 때문에 그 수가 435명에 달하지만 상원 의원은 각 주당 두 명씩 모두 1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구가 적은 주의 권리가 큰 주들에 의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원 의원 수를 한 주에 두 명으로 똑같이 정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나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 주나 상원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제헌의회 당시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헌법 제정 과정에 참가하지 못했다. 미국에 돌아온 제퍼슨은 조지 워싱턴을 찾아가 제헌의회 대의원들이 상원을 만든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워싱턴은 오히려 제퍼슨에게 방금 커피잔 받침에 커피를 부은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제퍼슨은 커피를 시키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워싱턴은 상원이 바로 커피잔 받침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법안을 시키는 곳이 상원이란 건데요.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헌의회에 모인 대의원들은 상원을 좀 더 냉정한 기관, 일반 대중의 열정이나 충동에 덜 휘둘리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원은 2년에 한 번씩 모든 의원을 새로 뽑지만 상원은 그렇지 않은 건데요. 2년마다 3분의 1만 새로 뽑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습니다. 상원 소속 역사학자로 일했던 단 리치 박사는 대중의 분위기가 급속하게 바뀔 경우 그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3분의 1씩 새로 뽑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the idea is to cushion it from quick swings in the public mood.
말하자면 대중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음 선거에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기울 때 이 어느 정도 상원이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원하긴 했지만 이 지나친 민주주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헌법에 따르면 주민의 직접 투표로 뽑는 건 하원 의원뿐이었죠.
하지만 1913년에 수정헌법 제17조가 비준되면서 이제는 연방 상원 의원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방 상원은 임기나 의원 수면에서 하원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하원에는 없는 몇 가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동등한 입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 법안은 하원에서 시작돼야 하지만 상원은 하원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과 똑같은 법안을 내거나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상원은 정부 강요나 대사 등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부 강요에서부터 대사, 대법관, 연방판사, 군 요직에 이르기까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정부 관리직은 매우 다양한데요. 건국 초기에는 대통령이 측근을 기용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서 대부분 지명자를 인준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상원 인준 과정이 점점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지난 4월에 취임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뒤 5달이나 넘게 기다린 끝에 상원 인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네, 미국 헌법 제2조 제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연방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관리를 인준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조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impeached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I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that woman.
그런가 하면 상원은 하원이 탄핵 소추한 고위 공직자를 심판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다시 하원 소속 역사학자 매튜 워스니스키 박사의 설명입니다.
It has the sole power to impeach, which is the equivalent.
하원은 정부 관리를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권한에 해당되는 거죠. 일단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 탄핵안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상원이 갖고 있습니다. 1789년에 미국 의회가 처음 문을 연 이후 하원이 공직자를 탄핵 소추한 일은 20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하원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경우는 1868년에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1998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단 두 차례뿐입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존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모두 상원 탄핵 심판에서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하지만 탄핵을 피하기 어렵게 되자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이 있는데요.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원 의원들만이 갖는 독특한 권한으로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제도가 있습니다.
There comes a time in the history of nations when fear and complacency allow.
지난 5월에 랜드폴 상원 의원은 애국법 연장에 반대해서 10시간 넘게 계속 연설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바로 필리버스터라고 역사학자 단 리치 박사는 말했습니다.
That's unique to the Senate. You cannot filibuster in the House.
필리버스터는 이 상원에만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의원 한 사람 또는 어떤 그룹이나 소수당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다수당이 표결에 붙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발언을 하거나 법안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단 리치 박사입니다.
다수당은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토의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죠. 종종 이 60표를 얻기 위해서 의원들이 초당적인 이 연합을 이루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목적으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발언한 기록은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1957년에 서먼드 의원은 민권법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 무려 24시간 18분 동안 발언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장 시간 연설 기록을 남겼지만 민권법이 통과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더 세넷 상원 알아봤습니다. 자, 현재 미국 연방 상원은요, 공화당 의원 수가 더 많죠.
네.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이 하원 의장은 보통 다수당 의원들 가운데 선출하는데 상원 의장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하는데요. 하원 의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데 비해서 상원 의장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와 반대표가 똑같이 나왔을 때 한 표를 행사해서 법안의 향방을 결정할 수는 있는데요. 상원 의장의 권한이라면 그 정도뿐입니다.
네. 예, 부통령은 따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매번 상원 회의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이 보통 다수당의 제일 고참 의원이 상원 의장 대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 회의 진행은 대부분 다수당의 초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내 대표라든가 원내 총무라든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있긴 합니다만 상원은 하원에 비해서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훨씬 큽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더 세넷 상원 알아봤습니다. 부장 기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ABC 아메리카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he Last Straw. The Last Straw입니다.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heard Jack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Yeah, it's because he got fired last week.
Oh no, why?
Well, he didn't show up to mandatory meetings for the third time.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본문에서 제가 I heard Jack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라고 하자 제이슨이 지난주에 해고당했어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Oh no, why? 어, 그래? 왜 해고당했는데? 라고 묻자 제이슨이 Well, he didn't show up to mandatory meetings for the third time.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꼭 참석해야 할 회사 회의에 세 번이나 빠져서 그래. 사장이 이제는 한계라며 잭을 해고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the last straw,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Jack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Yeah, it's because he got fired last week.
Oh no, why?
Well, he didn't show up to mandatory meetings for the third time.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Today's expression is the last, L-A-S-T, last straw. S-T-R-A-W, straw, the last straw. The last straw means the last in a series of unpleasant events, which finally makes you feel that you cannot continue to accept a bad situation. The last straw. 오늘 표현은 속담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it is the last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 이라는 속담인데요. 여기서 straw, straw는 집이죠. 마지막 한 오락이 집 때문에 낙타의 등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워낙 짐을 많이 지고 가는 낙타에게는 집 한 오락이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소한 거지만 얹어놓으면 더 견뎌낼 수 없는 상황, 파국으로 치닫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히 계속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까지 가게 하는 마지막 결정타를 말하는 거죠. 결국 더는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잭이 회사 회의에 세 번이나 참석하지 않아서 사장이 이제는 한계라며 잭을 해고했다고 했죠.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ou borrowed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again? That's the last straw. 라고 하면 너 또 허락 없이 내 옷 입은 거야? 이젠 더 못 참아.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 재미있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Jack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Yeah. It's because he got fired last week.
Oh no, why?
Well, he didn't show up to mandatory meetings for the third time.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Let's review. The last straw means that it's the last little burden or problem that causes everything to collapse. The last straw. The last straw. 지금까지 English with UA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3부 애청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5년 7월 13일 오늘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국제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가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영국의 유명 가수이자 자선운동가인 밥 겔도프가 주도한 이 공연에는 세계 유명 가수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영국 런던에서는 퀸과 데이비드 보위, 엘튼 존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블랙 사바스, 마돈나, 데비드 크로스비 등 유명 가수들이 줄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장장 16시간 동안 계속된 이 공연은 160개 나라에 생중계돼 세계 20억 인구가 시청했습니다. 이날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통해 모은 기금은 7천만 달러였습니다. 기아를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이 공연은 대중음악의 힘을 보여준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1930년 7월 13일 오늘 제1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열렸습니다. 우루과이가 올림픽에서 두 차례나 우승을 한 축구 강국이고 1930년이 우루과이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30년 오늘 월드컵 대회가 열리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시 세계 축구를 주도하고 있던 유럽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월드컵 참가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줄리메가 적극적으로 나서 벨기에와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의 유럽 4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출전하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남미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대회는 예상외로 유럽 팀들이 선전해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결승전은 주최국인 우루과이와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를 4-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1930년 오늘 시작된 제1회 월드컵 대회는 월드컵 대회의 초석을 놓은 의미 있는 대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B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